걱정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또 15절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한 환영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 예루살렘 입성이 승리의 개선 행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언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시겠다는 그 예언의 응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또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목격자의 증언은 큰 효력을 가집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라며 끊임없이 증언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 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사람은 별로 이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실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굉장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떤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든 근데 그 살아난 사람이 그 교회의 새벽 기도에 나오고 예배에도 참석한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디 가서 한번 보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자, 또 의롭게 살자, 믿음 없는 것보다 믿음 있는 것이 낫다라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사건처럼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을 보고 그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엄연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보라 이제 소용없게 됐어 라는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매우 중요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바로 나사로를 살려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을 건지실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우쭐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야,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자신들도 적어도 장관 자리쯤은 하나씩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인기가 하늘에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거기에서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부풀어 있는 제자들에게 참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대표할 때에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쓰곤 있는데요. 로마에서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할 때에 이방인의 대표로 이 헬라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명절에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은 구약의 유대교를 믿었던 헬라인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자를 살려내어 건강을 주신 능력 있는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매우 하찮은 이방 사람들이 찾아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왜 헬라 사람들은 이 빌립을 찾아갔을까요? 이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이름은 이 히브리식 이름인데 반해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이 헬라식 표현입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자기들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이 이 외국에서 나가 살 때에는 외국식 발음으로 이름을 하나 더 지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종종 있었는데요. 그 중에 빌립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들이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가 요청한 것은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이따 읽을 말씀이지만 2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빌립이 그들의 요청에 당황하면서 머뭇거리는 시추에이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드레에게 의논을 합니다. 안드레도 빌립에게 우리가 함께 가서 예수님께 이 일을 전하자 하고 제의를 합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이 뵙기를 청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먼저 자기보다 예수님과 잘 통하는 이 안드레를 찾아갔습니다. 안드레는 특히 이 사람을 잘 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드레는 자신이 먼저 믿고 난 뒤에 형님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대중적인 설교나 이 강연을 잘 하기보다는 개인 전도를 잘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맨투맨 전도를 우리가 안드레식 전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빌립이 만나러 간 안드레에게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들을 선생님에게 소개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그거 좋다. 이제 이 외국인까지도 예수님을 알아주는구나. 예수님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들뜬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로 이어지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을 만나서 이적을 행했거나 교훈을 했다는 마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헬라인이 나를 알고자 왔지만 너희들이 나를 더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해주는 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전해주는 자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그 23절부터는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로 가고 없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을 바르게 세우는 말씀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헬라 사람들의 간증을 말씀드리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든 못 만났든 상관없이 오늘 이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온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리스파 사람들과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모두 유대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방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꼭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것은 바로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사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누구나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장관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금식하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천하게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는 정치와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이 큰 벽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왜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묻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 사도가 기도했을 때에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를 만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를 만난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이를 무릅쓰고 그를 만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런 일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영적, 우주적 하나님 구원 계획으로 볼 때 엄청난 일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방 사람이 찾아오는 신호탄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온 사실을 전해 듣고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부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딴소리를 일삼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이 바로 복음의 우주적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길입니다. 그 일이 사람이 볼 때 즐거운 일이든지 고통을 받는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 때인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진실로 또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씩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밀이 그냥 독에 있을 때는 알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밀이 땅에 떨어지면 결국에는 삭이 나는데 땅에 떨어져도 그냥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이 삭이 올라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속죄의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 속죄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십자가를 지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핍박이 올 때 손해를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사라지겠습니까? 심의삼아 나오는 사람은 다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를 갖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아마 다 떠나갈 것입니다. 또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역사하는 믿음이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믿음인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읽으면 뜻이 확연히 살아납니다. 상반절에 나오는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즉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또 하반절에 나오는 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은 이 헬라어로 조예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25절에서는 그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혼자만 살려고 하고 또 자기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물질, 또 자기 시간,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만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밀알이 된 것이 아니고 땅에 떨어져 썩는 밀알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를 따르란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신 방식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있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 사람도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귀히 여기신다는 말은 우리를 사용하고 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주시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서주시니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서주시니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또 물질을 희생하고 내 몸을 희생하는 밀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희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죽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살리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1캐럿 다이아몬드를 보면 위로가 되던가요? 아마 속으로 위로가 됩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이아몬드 보면 기쁨이 생기십니까? 말로는 표현 못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깁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도 계신데요. 그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정신이 잠깐 외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에 롤렉스 시계를 보면 기쁨과 감격이 생겨나십니다. 그렇다면 금딱지 롤렉스를 진열하고 있는 시계 점포 주인들은 매일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과 또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아판으로 살면서도 눈물 짓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저책에서 떵떵거리며 살면서도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그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과 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7, 8월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또 시작을 해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소망부, 국내 아우르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26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에도 나의 체면, 나의 세상적인 주의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섞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으니 우리도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바치면 밀알이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울고 속상해하면서 서로 싸우고 몸부림치지만 100년도 못 사는 게 우리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또 추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순간적인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을, 또 외형적인 복이 아닌 내면적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가정의 기적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교회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한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은 영적, 우주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볼 때 엄청난 일의 전환점이 되었고 모든 이방 사람이 찾아오는 신호탄이 된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8월 13일에서 15일까지 있게 되는 여름 우리 아웃리치를 통한 우리 모두의 헌신함이 영적인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청소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계획의 전환점이 되고 또 이방 사람이 찾아오는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 땅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영혼 사랑의 사명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